이사야서 11장 11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에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하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2세의 줄기는 메시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2세의 줄기는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이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가 이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남아있는 백성들. 그 하나님의 남아있는 백성들, 여호와의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이제 행하실 것이다, 사역을 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라고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이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해서 메시아가 이제 활동을 하실 텐데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 메시아가 다시 손을 펼쳐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손을 펼쳐서 드는데 그 메시아가 손을 펼쳐서 들게 되면 거기에 되어지는 일이 두 가지가 이제 발생을 해요. 자, 메시아가 손을 펼칠 때 두 가지 일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전에 여러분 그 메시아가 손을 편다라고 하는 게 이사야서의 앞에 부분에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손을 편다라고 하는 말은 그 손을 펴서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유다를 공격했던 아수르를 징벌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손을 폈어요.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손을 펴다 메시아가 손을 펴서 되어지는 일은 뭐냐면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은 똑같이 폈는데 똑같은 여호와의 손인데 하나는 징벌하시고 하나는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는 것은 구원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두 가지의 사역이 동시에 일어났던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사야가 지금 예를 들어서 쓰고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로부터도 아주 오래전에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이야기예요. 탈출할 때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잖아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그때 지팡이를 모세가 이렇게 쫙 들었잖아요. 그게 여호와가 손을 펼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손을 쫙 들었을 때에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갔어요. 근데 그 뒤에 애굽 군사들이 따라 들어왔죠. 다시 손을 쫙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덮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게는 징벌의 여호와의 손이 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히브리 민족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서 32장 21절에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팔을 강한 팔로 쫙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 번만 반복을 한다면 처음에 손을 내밀었을 때는 징벌을 위한 것이었고 지금 손을 내미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았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호와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수, 엘람, 시날, 하만, 바다섬들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맨 앞에 누구 어떤 나라가 먼저 있었는가 하면 아수르가 있어요. 당시에 제가 이런 말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수르가 당시에는 가장 강대국이었다. 그 어떤 제국보다도 강한 나라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아수르는 마치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나무들이었는데 싹 징벌을 했는데 몇 그루 남아있는데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기억나시죠?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의 사람들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나라 이름이 쭉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애굽은 알아요. 애굽은 아는데 그래서 앞에 자막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그래요. 바드로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말로 바도레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이제 히브리어식으로 바꿔서 이야기한 게 바드로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말뜻은 남방 땅, 남쪽 땅이라는 뜻인데 이 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남쪽인데 애굽과 그리고 애굽의 위쪽 상부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정확한 건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구스는 함의 자손. 노아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샘, 야벳, 함이 있었는데 함의 자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엘람은 샘의 장자의 후손들이에요. 샘의 장자의 후손들인데 수리아의 남방 지방과 바사. 바사는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꾸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동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시날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의 사람들인데 구약 성경의 시날 그러면 보통 바벨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날 평지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멧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팔레스티나의 저 북쪽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다메섹 북쪽 지방을 이제 하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팔을 펼칠 때에 하나님의 남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게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모든 열방에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12절에 보면은요 쫓긴 자들을 모으신다, 유다의 흩어진 자를 모은다 그랬어요. 12절에. 그러면 이 11장을 가지고 어떤 역사학자 혹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1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지금 현대 국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실제로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그 영국으로부터 사실은 식민지처럼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던 날이 1948년 5월 달입니다. 14일인지 20일인지 제가 그거는 좀 헷갈리는데 이따가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1948년 5월 달인데 그래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나라를 이제 재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이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거는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이 날이 이루어진 것은 언젠가 하면 언제일 건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저 멀리 내다보고 예언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손을 쫙 폈을 때에 모든 하나님의 남아있는 백성들이 돌아온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로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 기치를 세웠더니 열방이 그 앞에 모인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열방이 모이는 것처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 돌아와서 아 하이 그리고 빠이 하고 다시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12절 말씀에 모으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라면서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절 맨 앞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깃발 아래 이스라엘을 모으고 유다를 모으고 열방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모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메시아는 이방인들을 모으시는 주체이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방법은 자기들이 똑똑하고 정부 아래서 모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모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아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기치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교사들이 세계 방방곳곳에 다니면서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이는 거지 선교사를 보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 교회에 설교자를 세우십니다. 목사를 세워서 이 기치를 소개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모으는 겁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때 모여지는 것이 목사 때문에 모여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성도들이 모으는 것은 성도들이 모여지는 것은 바로 이 기치이신 예수님 때문에 모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한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대 한 번도 믿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오고 십자가 앞으로 오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오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치가 들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이 모여지고 유다가 모여지고 그리고 여러 열방에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앞으로 되어지는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물론 여기서 이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의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천사들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사방팔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기치, 그 사인, 그 배너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광고 시간에 교회는 본질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건축했습니다. 그거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떡을 줍니다. 아 오늘은 떡이 없어요. 떡을 줍니다. 이거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만두는 맛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직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이신 이새의 줄기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모아주셨어요. 모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모았으니까 그냥 물과 기름이 있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되는 하나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의 기준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중심에 물론 교회가 세상에서는 뭐 주정부에다가 연방정부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로 목사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목사가 중심이 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두 가지로 같은 내용인데 두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배경을 모르시면은 안 돼요. 사사시대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설교가 조금 길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미디안 족속을 쳐부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족속이 도망갈 때 그 도망가지 못하도록 퇴로를 차단하는 일에 누구에게 부탁하는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에게 부탁을 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기분 나빠.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나한테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제일 큰 지파인데 왜 이제 와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 당신네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고 그러면서 잘 살살 달래가지고요. 그 에브라임의 질투하는 거, 시기하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사그르르 녹아뜨려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해요. 그 정도로 에브라임은 자기가 가장 큰 지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어깨를 으시대고 있었고 누구든지 자기한테 먼저 와서 이야기를 해야만 했어요.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유다는 남쪽에 있어서 큰 지파예요. 그런데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인데요. 이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머리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에도요 가장 앞장서서 갑니다. 대표예요. 그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 속에서 북쪽의 에브라임과 남쪽의 유다가 서로 질투하는 거예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고 헛날 그랬어요. 그래서 질투가 있고 적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조금 심각하게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동강이가 돼요.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고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남쪽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의 왕조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냥 멀리 있었던 장수 하나가 배반을 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다윗의 혈통에서 세우시겠다고 그러는데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러고 성전도 따로 만들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배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맨날 적대감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세의 줄기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에브라임과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가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이 누군가 하면 유다가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같은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직전에 하셨던 그 유명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17장에서 뭐라고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로 온전히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나에게 맡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인종, 차별, 인권, 많은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정책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언제 완성이 되어지는가 하면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이 되어질 것이고 그 완성이 되어지는 곳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교회에서 이루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를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한다면, 최소한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자존심은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앙에 놓고 목소리 큰 사람 빠지고 돈 많은 사람 빠지고 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목소리 커서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리라는 겁니다.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증오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반목하고 있어요. 한국의 정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뭐 그 보궐선거한다고 서울과 부산에 보궐선거한다고 그러잖아요. 양쪽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서울의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뭐죠 단합한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으로 뽑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 누군가 되든 간에 안 된 사람은 그 뭐 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의 행정을 하는 데서 돕겠다 뭐 약속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지만 지금까지 그 약속이 온전히 지켜진 역사가 없잖아요. 어느 당이든지 간에 우리 정치 색깔은 빼고 그래서 사람의 약속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고 큰 통일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격하는 자세를 취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공격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상대방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또다시 반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되고 보혈을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인데 14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군가 하면 에브라임과 유다예요. 에브라임과 유다가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나라앉고 동쪽으로는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그리고 에돔 모압을 손을 대며 암몬 자손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아니 에브라임과 유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가 돼서 결국에 하는 건 전쟁하라고 하는 거잖아 라고 비춰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마치 옛날에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이슬람 사람들을 쳐들어가고 예슬람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전쟁을 눈에 보이는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블레셋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비로소 에돔을 향하여서 복음을 외쳐서 정복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정복한다는 것이 칼로 정복하고 총으로 정복한다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어땠습니까? 사도바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을 때에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땐 총이 없었지. 칼 들고 하여튼 잡으러 돌아다녔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무엇으로 세상을 정복합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데 자기를 붙잡아서 순교할 때까지 자기를 죽일 때까지 그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항해서 로마 사람들과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바보입니까? 돌에 맞아서 죽게. 그러나 자기를 향하여서 돌멩이를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그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니네들이 뭔데 나에게 돌을 던지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전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겁니다. 평화의 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게 뭐냐면 장애물을 거두십니다. 이 장애물을 걷는다 그러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이 해만은 어느 지명이 아니에요. 지명이 아니고 옛날 성경 갖고 계시는 분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틀린지 모르지만 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갑은 뭐냐면 갑질할 게 뭐냐면 툭 하고 튀어나온 건데 바다 해변에 육지가 이렇게 툭 하고 튀어나온 것이 있잖아요. 툭 하고 튀어나온 것을 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영어는 참 번역도 잘했어요. The tongue of the sea. 그러니까 바다의 혓바닥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툭 하고 튀어나온 것인데 그곳을 하나님이 말리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갈 때 바다를 말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의 시대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유브라데스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발을 신고 건너가게 하셨다. 이거는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적어도 200년 후에 170년에서 2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올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오기 위해서 건너야 되는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뭐냐면 큰 강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그 강도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강물을 일곱 갈래로 흐트러 놓고 신발 신고 건너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말리시고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유브라데스 강을 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막을 수 있는 바다는 없고 막을 수 있는 강이 없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에는 이사야서에서는 그 도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49장 11절이에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그 산도 있는데 산도 그냥 깎아서 길을 만들고 대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어요. 단 한 건도 없어요. 절에 다니면서 불공을 드렸던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실 때에 저를 방해하는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의 반열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단번에 걷어가셨어요. 그러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에 이야기를 합시다. 미래 이야기를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죄의 유혹이 있고 사탄의 유혹이 있고 뭔가 시험이 있을 거예요. 환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이신 예수님은 그 장애물을 거두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예수님, 장애물을 거두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거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웬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이라고 놓고 본다면 노예 상태로 노예의 집 가운데 있었어요. 노예 상태로 있었어요. 바벨론의 모습을 예를 든다면 바벨론의 모습은 우리가 죄악의 감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노예 상태로 있거나 죄악의 감옥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노예 상태로 있었던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죄악의 죄악 그 감옥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끄집어내어 주셔서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도성으로,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들 앞에 장애물을 걷어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사십시오. 담대하게 사십시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힘든 일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장애물을 걷어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작은 문제들도 다 거뜬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